사이에 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그 질문에 우리가 확실히 대답할 수 있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온전히 찾고 돌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답을 찾는 귀한 은혜가 풍성히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막한 광야 한가운데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외롭고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생활 속에는 사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화내게 하는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정말 서글플 때에, 외로울 때에 누가 가장 많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슬프고 얼마나 외로운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보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평상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이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그래도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야지 참 좋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힐 때에 그때는 내 방법대로 처리하다가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또 번복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차이가 이것이구나. 그때 약간 깨닫죠. 그전에는 항상 내 탓보다는 남의 탓을 합니다. 근데 수많은 시행착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는다고 했으면서도 부딪힐 때마다 내 뜻을 우선순위를 하다가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상처받아보고 눈물 흘려보고 외롭고 서글퍼 볼 때에 그때 많이 발견하지요. 뒤늦게서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 빨리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왜 빨리 못 느끼고 빨리 못 깨닫느냐면,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이 경제사회가 더 뭐 과학도 발달해 갈수록 우리 인식이 저절로 남들보다 많이 생각해야 되고 빨리 생각해야 되고 빨리 행동해야겠다는 그 무엇인가를 그래야 이룬다고 빨리 많이 남보다 더 앞서서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겠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면도. 우리는 빨리, 내가 빨리 많은 걸 생각하고 내 의지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너무나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진짜로 찾고자 하는 하나님 뜻, 내 뜻을 하나님에다 적용시켜서 관철시키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 소홀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태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는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시면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상속자를 엘리에셀을 할까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때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그 부분과도 똑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세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목표를 세어보라 셀 수 있나 하늘을 보면서 약속까지 주셨을 때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싹 꼬시니까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렸습니다. 아내 사례의 제안을 아브라함은 그냥 쉽게 받아들여버리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을 주역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내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지금 여기서 사례도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가보면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적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는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자식을 얻는 그때 풍습도 그랬었고요. 우리 아마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는 자식이 없으면 처부를 들여서라도 사와서라도 자식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와이프가 가서 말을 해요. 근데 이 와이프의 속사정은 이것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을까 세워질 것이니라. 씨만 받아서 자기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례는 종 항아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된다면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아 자기가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첩으로 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괴롭다고 지금 첩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못 낳는다고 어답션을 했으면 했지 엘리에서를 데리고 오라고 했으면 했지 지금 첩을 드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아 풍습도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 세상은 다 조금만 괜찮으면 다 그럴 수 있지. 다 커버합니다. 세상에서 이해되는 일이라고 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내 말에 응한 것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그 약속은 아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알았다 할지라도 그냥 아내의 그 꼬임에 넘어가버린 것이지요. 사례를 보십시오. 사례는 종 하갈을 첩으로 내어준 일 모두가 지금 문제의 확인이 이미 시작돼 버린 것이에요. 내 말 들으세요. 내 말 들으세요.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일평생 아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례로서는 그 고통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1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흐름을 따라서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 사례의 마음은 당연히 조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서 씨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 지배적일 것이에요. 그런데 사례 편에서야 하나님의 뜻이나 약속보다는 자기 자신이 지금 점점 나이는 더 들어가죠. 그러니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본다면 더 빨리 자식을 볼 수도 있고 남편의 자식이니까 씨이니까 자신이 어머니가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 방법은 우리의 세상 제도는 그런데 하갈이 임신함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설교는 많이 안 하고 하갈이 멸시만 당한 걸로만 설교합니다. 근데 먼저 임신하더니 임신함을 딱 알고 임신했다는 걸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알고 나니까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가 먼저 돼요. 하갈이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자세가 있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조금만 나아지면 우리는 이 모양이라는 것이지요. 하갈은 여전히 종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졌으니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종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제는 주인의 씨를 가졌다. 나 이 정도면 이제는 종 그만해도 된다. 대접 좀 해주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인인 살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지금 씨를 받겠다라고 이 사람은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높임을 좀 받아야 됐는데 지금 벌써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하갈의 행동을 볼 때에 사례는 자신의 초라함과 자존심과 이 모든 게 또 뭉개지는 것이에요. 미워서 죽는 관계가 벌써 시작되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은 공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같이 열불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먼저 어신 여겼냐? 누가 문제를 시작했느냐?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앞서서 도대체 이런 갈등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면 이 약속대로 가야 하는데 무시해버렸어요. 내 생각대로 갔던 것이 잘못이고 내 욕심대로 갔던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보다는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아 이거는 아닐 것이야. 내가 잘못 받은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보이지 않잖아요. 아 내가 잘못 받았나? 벌써 여기서 이미 시작돼버린 것이에요. 내 그 영감이 틀렸나? 아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미 빠지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첩을 드리자라고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사례가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세워질 것이다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벌써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과 그 잘못된 결정을 따른 다른 사람의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처음 임신할 때는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고 했지만 사라는 분명 하갈을 그 다음부터 더 많이 학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잖아요. 일단은 아기를 가졌어도요. 종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그랬으니 처음에는 이제 배불렀다고 잘난 체를 좀 했겠지만 그래봤자 종이에요. 그래봤자. 그러니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하갈은 하갈대로 괴롭고 사례는 사례대로 이제는 뭐라 합니까 남편에게 내가 받은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은데 왜 나냐며 나는 좋은 일을 했을 뿐인데 당신 씨 받아주려고 왜 내가 이 졌다는 사람한테 종에게 내가 이거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아주 다그치지요. 괴롭히지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절대 남자들 못 견딥니다. 여자들 바가지 긁는 데는요 남자들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옆에서 계속 견들어 보세요. 아무리 선한 김집사라도 저기 박집사가 와서 괴롭히면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또 넘겨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뭐 폭발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다 대부분 남에게 전가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발생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을 붙들지 마십시오. 사례도 자식만 생기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자신도 세워질 것 같았지만 그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정이 더 고통 속으로 잠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바라심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더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심해질 것이요.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견디다 못해서 사례를 피하여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이 좋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배자를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서로 핍박했다가 주고받다 난리를 치고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친 하갈의 슬픈 인생 속 가운데로 찾아오셨어.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받는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막 지금 도망가고 싶을 수 있어요. 어디라도. 어쩌면 이미 도망쳐서 더 수렁에 빠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분별도 하지 못한 상태로 지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계속 기도할 때는 은혜 같은데 다시 쓰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지친 상태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서 있어야 할 곳을 망각하고 고통만 생각하다가 그 자리를 벗어난 하갈에게 자신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더욱 영의 귀를 여시고 지금 이 시간 각자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7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여호와의 사자의 물음이 무엇입니까?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거 잘 들으십시오.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지요. 그렇다면 하갈의 행선지를 지금 여호와 사자가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김 아무개야, 김 금자야, 집사야. 지금 이거는요, 부른 것은 하갈의 신분과 위치를 지금 부르는 것이에요. 너 위치가 무엇이냐? 너 위치 종 아니냐? 이거예요. 왜 여종 하가라? 이걸 분명하게 너 지금 어디로 가느니? 이렇게 물어도 돼요. 사례의 여종, 그것도요. 누구의 여종? 하가라. 하나님의 종, 김금자 집사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부른 것은 하갈의 신분과 위치를 확인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좀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 지금 너가 누구인데, 누구의 종인데 왜 여기 와 있니? 너 위치가 무엇인데 왜 도망을 가고 있니? 이 소리입니다. 이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갈의 신분은 종입니다. 종이 어디로 간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죽어도 그 집에 있어야 돼. 종은 어디로 간다고 명확한 대답을 할 수가 그래서 없는 것이에요. 물었을 때요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어디로 갑니다라는 대답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왜냐? 종인데 거기에 매임받은 몸인데 단데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은 갈 데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라고 말했을 때에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튀어나가봤자 어디로 할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왜냐하면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것은 종으로서는 옳지 않은 일이고 또한 종, 도망자, 정확한 목적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자가 무슨 목적지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숨어 다녀야 되는데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데 무슨 목적지가 있겠습니까? 어떤 보장도 없는 길을 무작정 떠났으니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괴롭다고, 지금 하갈은 사례가 있는 곳이 괴롭다고 도망 나와 보아봐야 갈 곳은 애굽이나 광야뿐이니 이런 곳에 무슨 보장이 있겠습니까? 애기는 가져가지고 언제 잡혀먹을지도 모르는 이 땅으로 그 괴롭다고 나와봤자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괴롭다고 내가 책임지고 있었던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아무데로나 도망친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누가 하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책임져 줄 사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하나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은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아무리 힘들어도 종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너의 직무에. 사례의 여종 하가라. 사례의 여종 하가라.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례가 하가를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핍박하고 학대하고 억압했기에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사자는 하갈에게 돌아가 스스로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너 스스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아래로 내려가라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이 망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왜 너 망치고 있니? 나의 언약을.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약도 이루고 너가 살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막론하고 우리는 높고 낮음도 상관도 없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모든 인간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지요. 조금 낮아진다 싶으면 기회 쫙 있어보세요. 다 나부터서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피는 못 속인다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의 그 피, 아담의 그 자손의 자리로 우리는 자꾸 도망치려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지요. 서로 함심하여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자고. 우리는 말 너무 잘하지요. 겉면도 하지요. 당신은 때가 있어. 그게 될 거야. 합심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말이야 너무 좋아요. 우리는 올리브오일도 안 발라도 그냥 반질반질해요. 말은.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본적인 것이 해결하지 않는 채 깨닫지 못하는 채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절대로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위한 일, 세상을 향한 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지 않는 한 우리의 죄는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진정으로 한번 죽어보셔야 그 십자가 보입니다.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죽지 아니하면, 내려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갈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목적지도 없는 채 도망자와 같은 마음 상태, 신앙 생활 상태, 생활 상태로 확실하게 대답도 할 수 없고 피해 다니는 자신감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되는데 왜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고통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뭔데 용납이 안 되십니까? 왜 용납하지 않고 도망가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는 질문 속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비밀이 있음을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있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실이 싫어요. 회피하는 그 길을 들어선다면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그 인생을 막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어서서 가는데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해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망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 똑같대요. 세상 짐,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 아기 배 갖고 달려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고통스럽고 더 어깨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이 시간도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은 그때의 주의 사자가 하신 말씀을 깨닫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미스테이크도 하고 도망도 갔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간 그 자리에서 정말 너가 어디로 가느냐, 너의 아이덴티티가 종이 아니냐는 질문 속에, 물음 속에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어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고 있으시다면 그곳에서 주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그래야 만나십니다. 듣도록 영의 귀를 여십시오.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옆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기다렸다가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너는 종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례는 너의 주인이라. 주인이라. 아무리 학대를 하고 너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너를 다듬어가고 너 자식을 낳아서 약속을 이룰 그 자린이라. 그 주인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돌아가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완전히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어중간히 애 하나 뱉다고 은혜 좀 맛보았다고 잘난태 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자를 통해서 못 견딜 정도로 학대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쳤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돌아가라 했을까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던 하갈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고백,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기를 갖게 한 아브라함도 자신을 책임져 주지 않았었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 그것도 아랑곳없이 와이프에게 첫 그 본 와이프에게 당한 그 괴로움이 자기 자신이 못 견디니까 아예 그냥 씨를 가진 이 사람도 버려버린 아브라함이었어요. 남편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하갈이 세상 주인의 말대로 계속 지금까지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라 했을 때도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종으로 취급받았던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미천하고 쓸모없고 학대받아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 취급당하다 못해 도망자였던 자신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려 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그러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보셨던 하나님, 내 고통을 들이시는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이심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서서 만났던 샘,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살아계신 이의 우물, 생수와 같은 우물이 내가 이걸 붙들고 가서 돌아가서 복종하고 내가 생수를 퍼먹는 인생을 살리라. 약속을 이루리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달았던 것이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 직업이 도둑이었대요. 그가 도둑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은 낮에는 실컷 놀다가 밤에 한두 시간만 그냥 살짝 뭐 하면 돈을 벌게 되니까 도둑 생활이 너무 재밌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세금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게 다 공짜예요. 그냥 투자할 것도 없어요. 몸만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기계 하나만 잠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직업은 좋은 직업이야.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참 못된 아버지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현장 실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꼬들겨서 아들아 같이 갈 데가 있다. 그러면서 탁 도구를 하나 들고 내가 도둑질하는 동안 너는 가장 첫 번째 현장 실습이 망을 보는 거야. 아들을 망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서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직업이 도둑이라는 것을. 하도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버지가 대단한 직업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날 보니까 도둑이었던 것이에요. 정말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저기로 가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아버지 저는요 동서남북 다 볼 수 있고 망도 볼 수 있지만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 다 봐봤자 위에서 다 봐버리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뿐이겠습니까? 샅샅이 다 들다보지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했대요.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 아 자신은 도둑인데 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역시 착한 마음이 있구나.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여기 주위만 밟은 된 줄 알았더니 위에서 보시는 그분이 무섭더래요. 그래서 도둑질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잠언서 1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갈 수도 있고 또한 못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것입니다. 너 지금 어디서부터 비롯돼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위치를 묻는 것이지만 한 걸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영적 상태에 대한 확인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영적 상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앞으로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무엇을 향해 가실 것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왔으며 성도 여러분 걸어온 여러분의 여정의 인생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기준 아니면 지금까지 생활 기준 지금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서 살았느냐 남을 핍박하며 살았느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 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느냐 어디서 여러분 어디로 할 때는 이제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갈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 또는 내가 책임져야 할 몫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삶을 살았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도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 있는 위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돼서 신앙이 나의 신앙이 어디서 꼬였는지 어디서 도망쳤는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지향점을 주 안에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 하갈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저와 성도님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만나는 은혜가 회복할 때에 성도님 스스로가 낮추고 복종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주 앞에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 말, 친구 말, 누구 말 같이 친하니까 그 사람 말 듣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왔느냐 주님의 음성을 쫓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디로 갔는지 분명해져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러나 기다리다 지쳐서 꼬셔대는 사례의 아버지 하나님 그 꼬셔대매 아버지의 약속도 아버지 하나님 뒤로 제껴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취했던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된 불화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헤쳐가며 도망치고 주님은 없다 하는 차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갈에게 던졌던 그 질문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왔던 그 시작된 그 시점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여기 앞으로 가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미래가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